어네스트 헤밍웨이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로 전후 최고의 작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그레이스 헤밍웨이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 세상을 묘사하는 너의 능력을 많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점잖은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천박한 인간계층의 삶과 습관을 영구화시키는 데 재능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의 소설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혐오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당시 기성세대에게 혐오감을 안겨준 가장 큰 이유는 헤밍웨이의 어머니가 말했듯이 천박한 인간계층을 예술이라는 영원한 오브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층은 전쟁 후에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고국을 등진 채 흥청망청 술이나 마셔야 되는 젊은이들을 의미하고 있죠. 특히 내레이터인 제이크 반스가 전쟁 때문에 얻은 장애는 소설의 주인공이 갖는 실존적인 고뇌의 유형이라 하기에는 다소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적나라한 이유야말로 어쩌면 Lost Generation, 잃어버린 세대의 무능과 절망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죠. 수요일 밤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태양이 떴었죠.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요. 파리로 떠난 미국 청년들이죠. 미국인 추방자. 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당시 치솟을 대로 치솟은 미국 달러 가치 덕분에 파리에서 부유하게 그리고 흥청망청 잘 살 수 있었다는데요. 이른바 개척정신으로 살아온 기성세대에게 좋게 보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다가 여전히 청교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헤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저속한 대중소설이라고 매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파리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임스 조이스, 이디스 워튼, 에즈라 파운드, 윌리엄 포크너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문학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작가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된 제이크 반스의 장애가 뭔지 정말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물론 눈치 빠른 청취자분이라면 어제 마지막 장면에서 감을 잡으셨을지도 모르지만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시다면요. 오늘 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네, 감상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감상 도서 선물 알려드립니다. 도서 출판 미눔사에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의 변역서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비의 The Perfect Life 듣고서 오늘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어네스트 헤밍웨이 원작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는 제이크 바른스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파리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청년입니다. 그에게는 파리에서 알고 지내는 미국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로버트 칸, 이 사람은 부유한 유태계로 장편 소설도 발표했지만 프랜시스라는 여자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답답해합니다. 남아메리카로 도망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는 무모한 젊은이랄까요? 그리고 제이크가 사랑하는 레이디 브렛 애슐리가 있습니다. 제이크와 브렛은 서로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둘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크가 전쟁 중에 당한 부상 때문입니다. 어느 날 파리의 한 댄스홀에서 브렛을 만나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 제이크는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I lit the lamp beside the bed, turned off the gas, and opened the wide windows. The bed was far back from the windows, and I sat with the windows open and undressed by the bed. Outside, a night train, running on the streetcar tracks, went by carrying vegetables to the markets. They were noisy at night, when you could not sleep. Undressing, I looked at myself in the mirror of the big armoire beside the bed. That was a typically French way to furnish a room. Practical too, I suppose. Of all the ways to be wounded, I suppose it was funny. I put on my pajamas and got into bed. I had the two bullfight papers, and I took their wrappers off. One was orange, the other yellow. They would both have the same news, so whichever I read first would spoil the other. Le Toril was the better paper, so I started to read it. I read it all the way through, including the Petite Correspondence and the Cornigrams. I blew out the lamp. Perhaps I would be able to sleep. My head started to work. The old grievance. Well, it was a rotten way to be wounded and flying on a joke front like the Italian. In the Italian hospital, we were going to form a society. It had a funny name in Italian. I wonder what became of the others, the Italians. That was in the Ospedale Maggiore in Milano, Padiglione Ponte. The next building was the Padiglione Zonda. There was a statue of Ponte, or maybe it was Zonda. That was where the liaison colonel came to visit me. That was funny. That was about the first funny thing. I was all bandaged up, but they had told him about it. Then he made that wonderful speech. You, a foreigner, an Englishman. Any foreigner was an Englishman. Have given more than your life. What a speech. I would like to have it illuminated to hang in the office. He never laughed. He was putting himself in my place, I guess. Che mala fortuna! Che mala fortuna!
Nanun 침대 옆에 있는 램프불을 켜고 가스등을 끄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옷을 벗었다. 밖에선 야간 화물차가 전차 선로를 따라서 시장에 채소를 운반하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그 소리가 무척 시끄러웠다. 옷을 벗으면서 나는 침대 옆에 놓인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몸을 바라보았다. 그 많은 부위 중 하필이면 이곳에 부상을 입다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옷을 입고 침대로 기어들었다. 신문을 읽다가 램프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람과 달리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해묵은 상처. 이탈리아 전선 같은 우스운 곳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 이탈리아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같은 부상자들은 모임을 만들려고 했다. 이탈리아 말로 묘한 이름을 지었다. 연락장교 대령이 나를 방문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장교는 이미 부하들에게 들어서 내 부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멋진 연설을 했다.
귀가는 외국인으로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바쳤다.
거참 멋진 연설이 아닌가. 사무실에 걸어놓고 싶을 정도이다. 그 장교는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는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셰말라 볼뚜나. 재수가 없었구나. 아무래도 좋았다. 영국으로 호송되어서 브렛을 우연히 만난 것이 문제였다. 브렛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인간들이란 어떻게 다 그렇게 생겨먹은 건지 빌어먹을. 가톨릭 교회는 그런 문제를 취급하는 데 선수지. 나는 전쟁을 생각하고 나의 부상을 생각하고 브렛을 생각하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이내 관리인 여자가 소리쳐 부르는 소리에 깨고 말았다. 괴상한 여자가 찾아와서 날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제실까? 아니었다. 브렛이었다.
브렛 came up the stairs. I saw she was quite drunk. Silly thing to do, she said. Make an awful row. I say, you weren't asleep, were you?
What did you think I was doing?
Don't know. What time is it? I looked at the clock. It was 4:30. Had no idea what the hour was, Brett said. I say, can I chap sit down? Don't be cross, darling. Just left the Count. He brought me here.
What's he like?
I was getting brandy and soda in glasses. Just a little, said Brett. Don't try and make me drunk. The Count? Oh, rather, he's quite one of us.
Is he a Count?
Here's how. I rather think so, you know. Deserves to be anyhow. Knows hell's own amount about people. Don't know where he got it all. Owns a chain of street shops in the States. She sipped at her glass. Think he called it a chain, something like that. Linked them all up, told me a little about it. Damned interesting. He's one of us, though. Oh, quite. No doubt one can always tell. She took another drink.
Brett은 매우 취해 있었다.
아, 바보 같은 짓이었어. 큰 소동을 일으켰네. 잠을 자고 있던 건 아니지?
그럼 내가 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게 뭐야. 지금 몇 시야?
새벽 4시 반이다.
아, 몇 시인지 감도 못 잡겠더라고. 안 자도 되지? 달링, 화내지 마. 방금 백작이랑 헤어졌어. 그이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거든.
백작? 뭐하는 작자인데? 나는 브랜디와 소다, 술잔을 가지고 왔다.
조금만 따라줘. 나의 취하게 만들지 마. 백작? 좋은 사람? 우리 패거리 중 하나야.
백작이 확실해?
그런 셈. 당신도 알다시피 난 그렇다고 생각해. 백작 자격은 있거든?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아. 어디서 그런 소문을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 미국의 과자 가게 체인도 있대. 그 사람이 체인이라고 말한 것 같아. 아무튼 그래.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나? 재밌는 이야기였어. 그래도 그는 우리랑 같은 무리야. 확실히 그래.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꾸며냈겠어. 안 그래?
브렛은 술을 마시다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달링,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 사람이 날 어디든 데려다 준댔어. 칸, 몬테카를로, 세상 어디든 다. 난 필요 없다고 했어. 그냥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했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줬지. 그게 사실이잖아?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엘리엇 스미스의 Going Nowhere이었습니다. 레이디 브렛 애슐리는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여자죠.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그녀는 제이크를 사랑하지만 전쟁과 관련한 제이크의 장애 때문에 그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의 주변을 맴돌죠. 지금도 백작 이야기를 하면서 셋이서 함께 만나자고 아이처럼 졸라대다가 집으로 막 돌아갑니다. 제이크는 그런 그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겪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날 제이크는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로버트 콘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지난밤에 댄스홀에서 브렛을 본 로버트는 한눈에 그녀에게 반한 모양입니다. 제이크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는 대뜸 그녀에 대해 묻습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Lady Brett Ashley, Jake?
Her name's Lady Ashley. Brett's her own name. She's a nice girl. She's getting a divorce and she's going to marry Mike Campbell. He's over in Scotland now. Why?
She's a remarkably attractive woman.
Isn't she?
There's a certain quality about her, a certain fineness. She seems to be absolutely fine and straight.
Yeah, she's very nice.
I don't know how to describe the quality. I suppose it's breeding.
You sound as though you liked her pretty well.
I do. I shouldn't wonder if I were in love with her.
She's a drunk. She's in love with Mike Campbell, and she's going to marry him. He's going to be rich as hell someday.
I don't believe she'll ever marry him.
Why not?
I don't know. I just don't believe it. Have you known her a long time?
Yes. She was a VAD in the hospital I was in during the war.
She must have been just a kid then.
She's 34 now.
When did she marry Ashley?
During the war. Her own true love had just kicked off with the dysentery.
You talk sort of bitter.
Sorry, I didn't mean to. I was just trying to give you the fact.
I don't believe she would marry anybody she didn't love.
Well, she's done it twice.
I don't believe it.
Well, don't ask me a lot of fool questions if you don't like the answers.
I didn't ask you that.
You asked me what I knew about Brett Ashley.
I didn't ask you to insult her.
Go to hell.
제이크, 레이디 브렛 애슐리에 대해 뭐 아는 것 있어?
그녀는 귀족이야. 성과 치고는 레이디 애슐리. 브렛은 이름이고 좋은 여자야. 지금 이혼 수속 중이고 곧 마이클 캠벌하고 결혼할 거야. 캠벌은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고. 그건 왜 물어?
정말 매력적인 여자던데?
그렇지.
품이랄까? 우아함이 느껴져. 정말로 멋지고 솔직한 것 같아.
아주 괜찮은 여자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가정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들리는군.
좋아해.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술주정뱅이야. 그리고 마이클 캠벌을 사랑하고 있고 곧 그 사람이랑 결혼할 여자라고. 캠벌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글쎄, 그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지 않던데.
어째서?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브렛을 안 지는 오래됐어?
그럼. 전쟁 중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임시 보조 간호사였으니까.
그땐 어린애였겠네.
지금은 34이야.
애슐리하고는 언제 결혼했어?
전쟁 중에. 진짜 애인이 이질에 걸려 뻗어버린 후에.
말투에 가시가 돋쳤군.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저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야.
내 생각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그런 여자 같지는 않아.
글쎄, 이미 두 번이나 했는데
믿기지가 않아서.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데 자꾸 바보 같은 질문 좀 하지 마.
그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
브래드 애슐리에 대해 아는 게 뭐냐고 물었잖아.
아, 그 여자를 모욕하란 뜻은 아니었어.
아, 지옥에 나가버려.
아, 자네 어떻게 나한테 그런...
미안해. 자리에 앉게.
그 말 취소해.
고등학생 같은 짓거리 좀 그만두자.
취소해.
그래, 브래드 애슐리라는 여자 난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됐어?
아니, 지옥에 가란 말.
아, 그럼 지옥에 가지 마. 미안해.
그래, 제이크. 우린 친구잖아. 친구끼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Now the sureness was gone. Somehow I feel I have not shown Robert Kahn clearly. The reason is that until he fell in love with Brett, I never heard him make one remark that would in any way detach him from other people. He was nice to watch on the tennis court. He had a good body, and he kept it in shape. He handled his cards well at bridge. And he had a funny sort of undergraduate quality about him. If he were in a crowd, nothing he said stood out. He wore what used to be called polo shirts at school, and maybe called that still, but he was not professionally youthful. I do not believe he thought about his clothes much. Externally, he had been formed at Princeton. Internally, he had been molded by the two women who had trained him. He had a nice boyish sort of cheerfulness that had never been trained out of him. And I probably have not brought it out. He loved to win at tennis. He probably loved to win as much as Langland, for instance. On the other hand, he was not angry at being beaten. When he fell in love with Brett, his tennis game went all to pieces. People beat him who had never had a chance with him. He was very nice about it. Anyway, we were sitting on the terrace of the Café Select, and Harvey Stone had just crossed the street.
Come on up to the Lilas.
I said, I have a date.
What time?
Frances is coming here at 7:15.
There she is. How did it happen? I don't know myself. 난 로버트 콘을 제대로 설명한 것 같지 않다. 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가 브렛에게 빠지기 전까지는 그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의 말과 구별해 듣지 않았었다. 테니스 코트에서 로버트는 체격도 좋고 몸매도 훌륭해 보였다. 브릿지 게임에서 카드 다루는 솜씨도 훌륭했다. 그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대학생 같은 구석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기발한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학창 시절 때도 지금도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젊은이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옷에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겉모습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갖추게 된 것이고 그의 내면은 첫 아내와 프랜시스의 손으로 빚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훈련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선량함과 소년다운 쾌활함이 있었다. 내가 그에게서 밝혀내지 못한 것도 이런 점이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그와 나는 카페 셀렉트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로버트, 릴라로 가지?
아, 데이트가 있어.
몇 시에?
7시 15분에 프랜시스가 오기로 했어.
저기 오는군.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어니스트 헤밍웨이 원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로라 시폴라의 Like Lullaby였습니다. 프랜시스는 로버트의 애인입니다. 처음에는 야심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지만 자신의 미모가 시들어간다는 위기의식이 들자 이제는 기어코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제이크를 보자마자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뜸 로버트와 헤어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로버트가 결혼 약속을 깨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그런 로버트에게 더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해서 분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가 있는 카페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냉소와 독서를 있는 대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이크, 나 영국에 가거든요. 로버트가 날 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200파운드를 주더군요. 처음엔 100파운드만 주려고 했는데 제가 기어코 200파운드를 받아냈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을 친구들을 만나러요.
And where are you going to be, Robert? It's my own fault, all right. Perfectly my own fault. When I made you get rid of your little secretary on the magazine, I ought to have known you'd get rid of me the same way. Jake doesn't know about that. Should I tell him?
Shut up, Francis. For God's sake.
Yes, I'll tell him. Robert had a little secretary on the magazine. Just the sweetest little thing in the world. And he thought she was wonderful. And then I came along, and he thought I was pretty wonderful, too. So I made him get rid of her, and he had brought her to Provincetown from Carmel when he moved the magazine, and he didn't even pay her fare back to the coast. All to please me. He thought I was pretty fine then, didn't you, Robert? You mustn't misunderstand, Jake. It was absolutely platonic with the secretary. Not even platonic. Nothing at all, really. It was just that she was so nice. And he did that just to please me. Well, I suppose that we that live by the sword shall perish by the sword. Isn't that literary, though? You want to remember that for your next book, Robert. You know Robert is going to get material for a new book, aren't you, Robert? That's why he's leaving me. He's decided I don't film well. You see, he was so busy all the time that we were living together, writing on this book, that he doesn't remember anything about us. So now he's going out and get some new material. Well, I hope he gets something frightfully interesting. Listen, Robert dear, let me tell you something. You won't mind, will you? Don't have scenes with your young ladies. Try not to, because you can't have scenes without crying. And then you pity yourself so much you can't remember what the other person said. You'll never be able to remember any conversations that way. Just try and be calm. I know it's awfully hard, but remember, it's for literature. We all ought to make sacrifices for literature. Look at me. I'm going to England. Without a protest. All for literature. We must all help young writers. Don't you think so, Jake?
로버트, 그래, 당신은 어쩔 작정이야?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시켜서 그 잡지의 귀여운 비서를 쫓아냈을 때 나도 그 여자 꼴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 참, 제이크는 그 일은 모르지? 내가 이야기해줄까?
프란시스는 내 앞에서 그에게 맹렬히 비아냥대고 있었다. 로버트는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남자였다. 그는 프란시스를 보며 외쳤다. 프란시스, 제발, 제발 입 닥쳐! 프란시스는 물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로버트가 잡지사 편집장이었을 때 알고 지냈던 여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왜? 말해버릴 거야. 제이크, 로버트가 잡지사를 할 때 아주 귀여운 여비서가 있었답니다. 로버트가 정말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나에 대해서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비서를 쫓아버렸죠. 다 내 마음에 들려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랬지, 로버트? 아, 오해하지 말아요, 제이크. 그 여비서하곤 완전히 플라토닉한 사랑이었으니까. 저희는 다만 날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그 여자하곤 실제로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로버트, 다음번 책에서 이걸 소재로 써먹어보지 그래? 로버트는 새 책의 소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날 버리려는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좋은 소재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제이크, 당신도 아마 알 거예요. 로버트는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책을 쓰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둘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가 새로운 소재를 얻으려는 거죠. 바라건대 엄청난 소재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프란시스의 신랄한 비판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로버트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를 버리는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결론 짓고 있었다.
로버트, 부탁이니까 여자들하고 소동을 피우지는 마. 당신은 싸우기만 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 질질 짜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기억도 못하지. 침착해야 돼. 모든 게 문학을 위해서야. 문학을 위해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지. 나를 봐. 당신의 문학을 위해서 군소리 한마디 하지도 않고 영국으로 가는 거라고. 우린 젊은 작가들을 도와줘야 하니까. 그런데 로버트, 당신은 젊은 작가가 아니잖아. 벌써 34이나 됐잖아.
EBS FM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어네스트 헤밍웨이 원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Arctic Monkeys의 Do I Wanna Know 였습니다. 프란시스의 신랄한 비판은 당시 파리에 머물면서 예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흥청망청 퇴폐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국외 추방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죠. 아울러 그가 프란시스와 헤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브레트에게 반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민음사에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열림원에서 마르탱파주의 8살 때 잠자리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자유소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연애시대, 10월 19일 토요일 4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헤밍웨이는 자신의 작품이 잃어버린 세대를 대변하는 허무주의적인 소설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 대해서도 삶의 무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치열하게 모색한 작품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상징하는 바는 허무가 아닌 재생, 구원이라고요. 니디 브리지워터의 러버맨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